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대형 산불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 즉시 자금과 자원에 접근해 복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 피해를 당하는 등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동안 연방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휘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탈리아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재임 기간 마지막 해외 순방지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프란체스코 교황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 등과 면담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시작으로 LA에는 최소 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어제 기준 최소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가운데 산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예,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희망한다고 기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밝혔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8일 박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시기를 취임 후 100일로 정하자고 켈로그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지 않았다면서 적과 대화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켈로그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잠재적 평화협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의 켈로그 특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계 해커 집단이 일본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는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허위 정보라며 반박했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해킹 공격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법에 따라 타격해왔고 인터넷 안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더욱 반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이버 공간은 가상성이 강하고 추적하기 어려우며 행위 주체가 다양하다며 우리는 일부 미국의 동맹국들이 최근 미국의 호응에 중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한 데 주목한다고 거자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국은 정치 코미디의 들러리를 설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고 국제 규칙에 근거해 사이버 안보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태도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의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중국계 해커 집단인 미러페이스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와 외무성, 방위성, 내각 관방 등을 대상으로 210차례의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을 52년 만에 폐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XA가 지전하며 이는 폴란드 영토에서 자행된 사보타주 행위의 여파로 포진한 주제의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사보타주에 대응해 자국 내 러시아 영사관 3곳 가운데 포난주에 있는 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해 1월 브루츠와프 방화 시도로 체포된 우크라이나인 한 명이 러시아 의원들의 사주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다시 치러진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거는 오는 5월 4일 열리며 필요시 결선 투표는 5월 18일에 실시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루마니아 대선에서는 친 러시아 성향의 구구 후보인 컬린 제오제루스크 후보가 득표율 22.9%로 승리했습니다. 클라루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재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선거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BOA 세계뉴스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7일 기업인과 학자, 언론인과 정치인 등이 세계 경제 변화를 연구하는 민간 회의 단체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를 냈습니다. 앞으로 5년 사이에 현재 일자리 중에 22%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총 고용의 14%에 해당하는 약 1억 7천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지만 8%에 해당하는 9,200만 개 일자리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세계의 그 20여 개 산업 분야 또 천여 개 기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2030년까지의 일자리 변화를 전망한 것인데요. 인공지능, AI를 중심에 둔 기술 발전, 녹색 환경으로의 전환, 불확실한 경제 상황, 고령화 등으로 세계 노동시장이 크게 또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자, 예상하시는 대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빅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정보기술 분야의 일자리는 더 많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늘어날 직업군의 농장 노동 분야가 맨 위에 있는데요.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 위기에 따른 필요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기술력과는 별개로 개인의 창의력과 유연성, 민첩성, 일자리 확보에 중요한 능력으로 꼽혔습니다. 식품 가공 분야와 간호복지 상담 등 사람을 돌보는 직업도 앞으로 5년 사이에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계산원이나 회계사, 비서, 청소원 등 단순 업무나 행정, 또 계산 관련 일, 그래픽 디자이너 일은 앞으로 5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 직군에 보입니다. 고용주 10명 중에 8명은 직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을 우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기대하는 디지털 능력에 부합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일자리 감축, 임금 축소, 실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바람 많이 불고 체감온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10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황현도 용현은 흐리고요. 양강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고 해산은 한때 눈소식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북부 지역과 아침의 한기 여전하겠습니다. 금요일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14도입니다. 개성이 영하 15도고요. 함흥은 영하 13도, 원산 영하 11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4도, 해산 영하 25도입니다. 낮에 평양이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개성과 신의주도 영하 2도입니다. 원산은 영하 1도, 함흥 영상 3도, 중강 영하 8도, 해산 영하 10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4.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당신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안에 탈북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TO를
네,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열 씨의 목소리입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성열 교수 만났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독일과 프랑스가 그린란드를 강제로 편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에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끝으로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보고서를 당분간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기자회견을 했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시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독일과 프랑스 8일 해당 발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네요.
네, 유럽연합 EU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아주 작은 나라든 강한 나라든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가 주권 공격, 국경을 공격하는 것을 EU가 허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EU의 국경을 침범할 수 없고 EU가 이를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평화적 질서에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나온 이 발언에 이해 부족이 나타났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리 방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대서양 양쪽 관계에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숄츠 총리의 얘기는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을 지금 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덴마크는 EU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8일 프랑스 라디오 방송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당신이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EU 차원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를 두고 어떤 반응입니까?
네, 파올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그린란드가 공격당하면 EU 회원국이 서로를 돕도록 한 상호 방위 조항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지극히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핀호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 말을 두고 덴마크 쪽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라스 로에게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8일 주민들이 원하면 그린란드가 독립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미국의 한 주가 되겠다는 야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7일 덴마크 TV 방송에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에게 속해 있다며 오직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지만 자치권이 있는 거죠.
예, 광범위한 자치권이 있습니다. 자, 인구가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경제는 대개 덴마크에서 오는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네.
현재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공공 서비스와 방위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쿠노 펜커 의원은 영국 BBC 방송에 주민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몇몇 대담한 발언에 대비해 왔지만 섬의 주권과 자치권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는 그린란드 지역 당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네. 이 지역 주민들이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BBC는 많은 주민이 장차 독립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린란드가 지금 덴마크 같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덴마크 방송의 스테펜 크레츠 기자는 BBC에 그린란드가 미국같이 또 다른 외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을 그린란드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린란드. 미국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아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북미로 가는 최단 경로가 그린란드를 지나기 때문에 미군과 미군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제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뿐 아니라 배터리나 첨단 장비 제작에 필요한 희귀 광물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예, 블링컨 장관이 8일 프랑스 파리에서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It's the idea expressed about Greenland is obviously not a good one.
네, 그린란드를 두고 나온 생각이 분명 좋은 것이 아니라면서 더 좋은 것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입니다. 곧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원래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산불 때문에 워싱턴에 남아있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을 끝나고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3일 일정인 이번 방문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해외 방문은 오는 20일에 백악관을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워싱턴에 남아 관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언론뿐 아니죠. 세계 많은 언론이 캘리포니아 산불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수천 채의 집이 불타고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산불로 일부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제작을 중단했고요. 유명 관광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 산불이 LA 인근 여러 지역에서 났더라고요.
예, 당초 LA 북서쪽 7군데에서 산불이 났는데 현재 2곳이 진압되고 5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들이 보도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산불이 맹렬한 기세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불사르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 13만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 산불 때문에 불에 타버린 지역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산불이 약 10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땅을 삼켰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주의 또 다른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정도나 됩니까?
예, 특히 산불이 너무 빠르게 확산해서 주민들이 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데요. 따라서 지역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차량을 이용해 황급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LA 쪽이 워낙 또 건조한 곳이기도 맞습니다. 해서 산불이, 자연 산불이 예. 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게 왜 그런 겁니까?
예, 먼저 허리케인급으로 부는 바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8일 최고 풍속이 최고 129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강한 바람이 부니까 산불의 세기가 커지고 또 빠른 속도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비가 적게 오면서 바싹 마른 이 환경이 산불이 퍼지는데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비가 적게 내리는 것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지적이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그동안 심각한 가뭄에 시달려 왔는데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옛날보다 큰 산불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주 나는 탓에 큰 폐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겨울에 또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이 산불을 불러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가져온 기후변화뿐 아니라 주거지가 늘어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주거지가 확대되면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망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해서 송전망에서 나온 불꽃이 주변으로 튀면서 대규모 산불이 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실까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공항 국제선 항공기 운항 재개됐죠.
그렇습니다. 카타르 항공의 여객기가 7일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난달 바샤르 알라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 다마스쿠스의 공항에 착륙한 첫 국제 민항기였는데요. 카타르 항공은 앞으로 카타르발 다마스쿠스행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기 전에도 이 다마스쿠스 공항에서 국제 여객선 보기가 힘들었었다고요?
맞습니다. 자, 카타르의 민간 여객기가 시리아에 착륙한 건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시작되고 곧 내전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국제 항공사가 시리아 노선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다마스쿠스 공항에 첫 번째 국제 항공편이 도착했다면 또 이륙한 국제선도 있습니까?
예, 같은 날인 7일 다마스쿠스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하는 시리아 항공 여객기가 145명을 태우고 처음 이륙했습니다. 자, 시리아 항공이 아랍에미레이트 노선을 재개한 것도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인데요. 요르단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로열 요르단 항공도 이날 수도 암만을 출발해 다마스쿠스를 향하는 항공편이 시험 비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네. 역시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마스쿠스 공항이 완전히 정상화된 겁니까?
당국은 국제공항이 완전히 재개될 수 있는지 여전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사드 알슬레이비 시리아 항공교통청장은 다마스쿠스 공항이 수년 동안 방치돼 왔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공항은 재건하는 데 있어 카타르가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아사드 정권이 그야말로 지난해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 지난 11월 말 이슬람 무장 조직 하야트 하타흐리 알샤민을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 연합이 기습 공격을 통해 시리아의 제2도시인 북서부 알레포를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초에는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하며 시리아를 53년 동안 통치했던 아사드 정권을 몰락시켰습니다. 자, 아사드 전 대통령은 수도가 함락되기 전에 시리아를 떠나 현재 러시아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리아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야트 타흐리 알샴, 이 HTS가 과도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과도정부는 내전으로 지친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아사드 정권 당시 단절됐던 이웃 아랍 국가들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사드 알시바니 외무장관은 최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을 방문해 협력 재개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네. 이 다마스쿠스 공항이 재개된 것을 봐도 시리아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예, 하지만 서방 지도자들은 시리아 과도 정부에 대해 낙관론과 신중론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ITS는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사건을 일으켰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조직으로 미국은 HTS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ATS는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역사적인 기회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난주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은 새 이슬람 정권을 지지할 것이지만 후원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리아 과도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또 있다고요.
예, 바로 국제사회 제재입니다. HTS의 수장 아메드 아이샤라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지난 6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무부는 시리아 내 활동과 거래 승인을 확대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며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며 미국은 현지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인도주의 활동에 미국의 제재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연방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특검의 보고서 공개를 한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에 담당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는 7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공 피고인 2명의 요청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명령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7월 캐넌 판사는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부적절하게 임명했다며 두 사건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자, 캐넌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에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자, 이에 특검이 항소했는데요. 작년 11월에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작년 11월 25일 대선 결과 뒤지기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는데 스미스 특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왜 기각 요청을 한 겁니까?
예, 미 법무부는 현지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검찰은 백악관 기밀 유출 사건 기각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특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 보고서에는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자세히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사건 기각 요청을 하면서도 기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이 변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연방법원 결정에 트럼프 당선인 반응 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럴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가짜 사건이었다며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도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법적 움직임 취했네요.
예,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은 8일 해당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선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성추문에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작년 5월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사건도 기각 요청했었죠.
예. 트럼프 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에서 쓰인 증거 중 일부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며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네.
7일 뉴욕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이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겁니다.
원래 선고일자가 굉장히 임박해 있었는데요.
예, 취임 열흘 전인 10일입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 제도와 연방정부 운영에 대한 심각한 부당함과 피해를 막기 위해 선고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9일까지 뉴욕 검찰 측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로 고위급 직위에 지명할 사람을 정합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들에 대한 심의가 연방 상원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임명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모든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행정부 직위를 채우는 것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통령직 인수센터가 지난 2021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약 4,000개에 달하는 정무 직위를 임명해야 할 책임을 맡습니다. 이 가운데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위와 필요하지 않은 직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센터는 2021년 자료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연방직위가 약 1,200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100일 동안 연방상원은 지명자 67명을 인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기간 상원이 각각 28명과 34명의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말까지 대략 520명이 인준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320명과 460명이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센터 자료에 따르면 강력급 부처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위가 가장 많은 곳은 국무부로 총 265개가 있습니다.
Former Republican Representative Matt Gaetz is in the spotlight again, this time as the nominee to serve as the nation's top law enforcement official.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대통령직 인수센터 자료에 따르면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대통령 임명직의 수는 대략 450개입니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2가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 재단 등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은 더 엄격합니다. 또 3분의 1이 살짝 안 되는 직위가 대통령실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연방 부처나 기관들에 있습니다. 그 밖에 비경력 고위 행정서비스직 논커리어 SES도 있습니다. SES는 대부분의 관리나 감독 그리고 정책 관련 직위들을 포함합니다. 비경력 SES는 대통령이나 여타 임명권자가 원하는 때 임명합니다. 또 언제든지 사임이나 해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센터는 SES 직위 가운데 10%만 비경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임명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04년 한국에 정착한 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대학에 진학해서 석사 공부까지 하다가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 공부를 한 탈북민 김성열 씨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산에 있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와 남북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청진이 고향인 김성열 교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북송, 다시 또 탈북, 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10대는 사춘기를 겪을 그런 어떤 교류도 없었고, 아, 이제는 좀 배워야겠다. 뭔가 알아야겠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김성열 교수가 탈북 이후 학업에 뜻을 품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1985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북한의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한 이유가 생계형 탈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고 저희도 그 혹독한 경제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듣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일단은 제가 먼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중국 북경 지역에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북경 지역에 가서 다른 탈북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몽골 루트라고 합니다. 몽골 루트로 해서 이제 한국에 오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브로커를 만나서 어머님하고 같이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드릴 돈이 없었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한국에 온 다음에 정착 지원금을 받아서 어머니를 데려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렇게 한국에 먼저 입국한 김 교수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김 교수의 어머니 또한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어머님이 한국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그 브로커가 그럼 후불로 정착 지원금을 받으면 그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이후 중국에 남아있던 누나도 김 교수의 노력으로 한국에 정착했고요. 김 교수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의 나이는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오면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사실 대학교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적대 계층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뭐 토대가 나쁘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었고 그런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뭐 대학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대학교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책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뭐 거기 지금 뭐 한국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올 때마다 가져오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과 또 역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철학이나 정치나 뭐 이런 쪽으로 역사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김 교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부터 준비했습니다. 태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다니며 한글부터 다시 배웠고요. 약 1년 만에 초중고교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죠.
하늘꿈이라고 하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중학교 1학년 중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 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대입 검정고시라고 한 마지막 시험까지 4개 정도를 시험을 봤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니까 그다음부터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고 과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천안에 고신대학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요. 그분들 중에는 이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대 고대 출신들도 카이스트 출신 다양한 어떤 학교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각자 뭐 영어 잘하시는 분, 뭐 수학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과외를 받았죠. 계속. 그래서 오전과 오후는 수업 듣고 저녁에는 과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더니 어쨌든 뭐 열심히 했더니 그러니까 4개 정도를 다 통과했더라고요, 제가.
대입 검정고시까지 모두 통과한 김 교수는 고민 끝에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대학원 진학의 과정까지 들어봅니다.
대학교를 7년 다닌 이유는 한동대가 거의 수업 절반이 거의 한 60, 70%가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어학연수를 많이 했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사실 영국에 유학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국내 대학원에 지원을 해보자. 근데 또 학비가 없잖아요. 생활비도 없고. 근데 마침 그때 미국에 헤지펀드 하는 전문가죠.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탈북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선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제 그러면 어느 대학,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연세대를 갈 것인가 고대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연세대학 일반 대학원으로 가자. 여기 이제 통일학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관계 관련된 수업들을 듣고.
그렇다면 김 교수는 대학원에서 어떤 주제로 석사과정 논문을 썼을까요?
대학원에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내 분야를 찾아야 되고 내 포지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우드로 월슨 센터에 있는 외교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냉전 시기에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들 관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공식 외교 문서거든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북중관계로 쓰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 교수는 석사 과정을 하는 도중 또 다른 고마운 기회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석사 딱 입학해서 이제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1월 달 2016년 1월 달이었는데 남영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공공 외교 담당 어떤 분이 지금 올 수 있겠냐. 자기 부장이 되시는 미국 분을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거기 갔죠. 가서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북한이라는 지역이 뭐 독재가 영원하다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언젠가는 꼭 무너질 텐데 이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 시기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미국 가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고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좀 보고 싶다. 지금 우리 탈북 청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찾아보자고 저보고 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봅시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미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여기 좀 와라.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안에 탈북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TO를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 장학금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김 교수는 석사 논문을 쓰면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까지 준비했고요.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인 맥스웰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박사 논문을 쓰던 도중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 논문에 참고할 자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논문을 이제 교정하는 시기를 한 몇 개월 정도 지도교수하고 계속 줌으로 이 단어 왜 여기 왜 있냐, 이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몇 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집에 베란다 있는데 어느 날에 제가 그 베란다에서 술 마시며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 정도로 정말 여기서 박사 포기하고 취직이나 하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거의 다 왔는데 더 왔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수정의 작업을 거쳐서 교수님한테 딱 보냈더니 교수님이 일단 또 수정해라. 한 세 번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날아와서 다시 또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다. 이건 진짜 이건 사람 미쳐가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진짜 바란다 하면서 그 논문을 최종 논문을 이제 교수님께 보냈더니 교수님이 이 정도면 심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2021년 12월 김 교수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런 말을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마세요.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제가 잔에게 이 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아냐고 물었더니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100명 중 1명꼴로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be a statistic. Don't become a statistic.
조심하세요.
Don't be a victim of violent crime.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에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같은 말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I think I'm doing okay. How about you?
The same. But David is in the hospital.
Is he okay?
He caught the COVID virus, but he's fine now. He will be released this afternoon.
After all, health is the greatest gift.
I agree. But I have to go now. Stay healthy.
You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데이비 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쟈니,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라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Stay health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걸리지 마세요.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헤어질 때 건강하세요. 잘 지내요 라는 take care 뒤에 don't catch, 붙잡지 마세요. Don't catch 뒤에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붙이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a cold. Be careful, don't catch a cold.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COVID. Be careful, don't catch the virus.
이번에는 조심하라는 말, look out for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re you going to Europe?
Next week. See you in a month.
Make sure you look out for pickpockets in Europe. You should always look out for trouble. You don't want to lose your stuff, especially your passport. So, be safe. See you next month.
제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쟈니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Look out for pickpockets.
Look out for 뒤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나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should always, 당신은 항상 look out for, 조심해야 합니다. Don't lose your stuff, 당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자, 그럼 끝으로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Don't be a statistic. 조심하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12월에 발생한 여러 차례 후티 반군의 공격에는 이스라엘 중부의 한 초등학교와 자파의 주택가를 강타한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도로시 셰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후티 반군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이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can all see clearly that the Houthis are fully enabled by Iran to launch long-range.
시야 대사는 우리 모두는 후티 반군이 민간 시설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후티 반군이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이런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가 이 조직에 부과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 대사는 이란의 노골적인 결의안 위반과 테러 조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ry member of this council, and especially those with direct channels to Iran,
시아 대사는 안보리의 모든 구성원, 특히 이란과 직접 소통 채널을 가진 사람들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후티 반군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을 중단하게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아 대사는 안보리가 예멘으로 향하는 상업용 또 지원 화물의 모니터링과 검사 서비스를 감독하는 유엔 검증 및 검사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준수해 이란과 다른 행위자들이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해서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아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725에 명시된 보고 요청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이 상업용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매월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아 대사는 최근 미국이 상선과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후티 반군을 공격한 것은 국제법과 일치하며 미국의 고유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아 대사는 후티 반군이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때가 지났다며 유엔 안보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